사랑하는 한 성도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3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의 주제는 순교의 주제이기 때문에 설교자나 청중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주석가들은 이 다락방 강화의 주제가 순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가는 이 다락방 강화를 순교 헌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세족식은 순교 헌장을 도입하는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3장 들어갈 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히시던 날 최후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한이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을 기술함에 있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날 밤 붙잡히시고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심령이 매우 무거웠을 것이고 정신이 혼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1세기에 제자들끼리 발을 씻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에 대한 지극히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겸손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곧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점에서 세족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현된 사랑을 예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요한은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이야기와 연결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 씻김에 깊은 영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마리아의 예수님의 발을 씻음과 또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이 두 이야기는 발 씻음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이 독자들이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를 12장 마리아의 예수님의 발 씻음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의도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요한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아마 기도하며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베다니에 온 마을이 경사가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제 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나사로가 앉아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방금 전에 죽음에서 부활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요한은 면밀하게 나사로 옆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 예수님 옆에 나사로가 앉아 있다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암시를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고대에 남자들만 앉아있는 방에 여인이 들어가는 법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방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앉아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용감히 그 방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르러 무릎을 꿇고 자기가 시집갈 때 쓰기 위해 모아놓은 그 비싼 나드 향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그 나드 향유의 그 향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향기를 품는 것이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향한 그 극진한 사랑의 향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그 참 귀한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에서 돌연 마리아를 책망하는 그러한 돌발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는 도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탐내서 한 말이었다고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가만히 두어라, 나를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 자신의 미래를 다 희생하고 자신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이 행위를 칭찬하시며 그녀가 자신의 장사를 예비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 씻음의 주제와 죽음의 주제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 발 씻음의 주제에 드리고 있는 죽음의 주제를 예수님의 세족식에 연결하여 이야기를 기술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곧 다가오는 제자들의 순교, 곧 그들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사실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둔 송별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제자들의 죽음을 앞두고 또한 그들의 송별의 자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차 있게 될 제자들의 죽음을 긴밀히 연결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을 제자들의 순교를 직접 언급하고 계십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의 말도 지킬 터이라. 나아가 사람들은 그들을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그들을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고 핍박했듯이 저희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생을 죽인 자들이 그 제자들을 살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은 그 때를 당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떠나 배교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나가실 때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답게 발 씻겨짐을 용감하게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 말은 주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송구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신속하게 말을 바꾸어 말했습니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고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이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 몸을 씻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것이고, 발을 씻는 것은 매일매일 자신의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매일 자신의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매일 자기의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을 상징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들이 그 발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되 십자가에까지 따르라는 그러한 준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미래에 있게 될 그들의 순교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요한은 요한복음 6장 64절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참 신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배교를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룟 유다의 배교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는 발꿈치라는 명사가 사용이 되고 있고, 이 구절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의 상황에서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은 9절에 말씀하여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가까운 친구는 아이도벨을 가리킵니다. 그는 다윗의 신복이었고 이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 편에 가서 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다윗성을 점령하고 다윗이 맨발로 쫓겨나며 이제 도망을 갈 때 그는 자기의 또 다른 신복 후세를 배신한 것처럼 위장해서 압살롬 진영에 들어가서 그의 참모가 되게 하고 그의 정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압살롬은 참모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도벨은 이제 지략가로서 압살롬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전쟁에 능한 자이므로 전면전은 피하고 이제 정예부들을 뽑아서 게릴라 전으로 해서 다윗만 제거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어둡게 하심으로 압살롬은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후세가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전사이기 때문에 지략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게릴라전으로는 안 되고 전면전을 통해서 그를 제압해야지 당신이 안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이제 후세 의견을 채택함으로 아이도벨은 크게 실망을 하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못함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도벨은 가룟 유다를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또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모형은 아시겠지만 영어로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말로는 투포스라고 합니다. 이 투포스는 구약의 사람이나 사건이나 제도가 신약에 와서 종말적으로 성취되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은 이제 다윗의 신복이었으나 그를 배반하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나 자기의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이제 목매어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쓰인 이 발꿈치라고 하는 이 명사, 이것이 헬라말로 푸테르난이라고 하는 여성 명사입니다. 이 여성 명사가 이제 시편 41편 9편에는 남성 명사로 이제 푸테르니스모스라고 하는 발꿈치라고 하는 동의어인데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발꿈치라고 하는 명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똑같은 여성 명사 푸테르난이라는 여성 명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너는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뱀을 통해 나타난 마귀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시편 41편 9절에 성취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모세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6장 70절에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규정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13장 27절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 먹을 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임을 아셨지만 그를 열둘 제자 중 하나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 회계일을 맡은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를 맡아 거기서 계속 돈을 꺼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리고 계셨습니다. 체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잔에 찍어 그의 입에 넣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믿던 사람이 배신할 때 그 고통은 매우 클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이 자신을 죽음에 몰아넣을 때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잔에 찍어 그의 입에 넣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는 원수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지극한 환대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제사장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주신 떡을 받아먹고 곧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요한은 그때가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어두움과 연결되어 있고 곧 불신앙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여기서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멸과 패배의 순간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와 함께 요한은 제자들의 미래의 순교도 굴욕적인 패배가 아니라 영광의 승리를 상징한다는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관원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회유를 당했습니다. 이때 겁에 질린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순교는 곧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은 베드로를 제자도의 한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려 하실 때 용감히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자신의 발뿐 아니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지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그는 옆에 있던 말고를 칼로 치르다 그의 귀를 베었던 것입니다. 이 행위는 로마 시대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께 신문을 당하시는 가야바의 뒤뜰에 용감하게 잠입하기까지 하였고 한 여아가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는 도발적인 질문에 엉겹결에 이를 부인했으나 곧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회복해 주시고 그가 관원 앞에 끌려가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 오순절에 베드로는 성전 발코니에서 설교했고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가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었고 주의 사자에 의해 기적적으로 감옥을 나온 후 그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신실한 제자들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은 장차 제자들의 순교를 예비하신 하나의 의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관원에 의한 임박한 체포와 순교에 직면했을 때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장사를 준비했다는 초대교회 문헌에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절정의 표현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근심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생이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윗에게 배신자 아이도벨이 있었고 예수님께 배교자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핍박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먼데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손수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실천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한 자랑스러운 예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는 여수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자 그들은 좌파계 학생들에게 체포되어 인민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틀이 지나 폭동이 진압되고 국군이 들어와 계엄사령부는 그 좌파계 학생들을 총살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급히 달려가 계엄사령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의 친구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서를 내고 구명운동을 펼친 끝에 법정에서 그 좌파 학생들은 풀려나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목사님은 아들들의 장례 예배 때 답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을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 중 한 명인 안재선은 신앙을 고백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만천하에 보여주었으며 그 한국교회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행위가 보도될 때 세상은 기이 여깁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리고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곧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잠시 간증을 드리면은 저는 모태 교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지만 저의 성장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저에게 11살 위에 형이 있고 9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 제가 쭉 크면서 저를 남처럼 대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사실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교회는 다녔었고 어느 날 누가 저에게 말해줬어요. 그 형과 누나가 친형과 친누나가 아니다. 저는 너무나 큰 샥을 먹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될 때까지 아무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6.25 동란 때 저희 아버지 전처가 애를 낳다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처녀였던 저희 어머니를 어머니와 결혼을 하셨던 거예요. 어쨌거나 너무나 어려운 마음고생을 하면서 저는 성장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정말 신학생처럼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콧물 흘렸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저를 너무나 깊게 만나셨고 정말 그 피 묻은 손으로 제 상처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저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바친다고 맹세를 했었습니다. 긴 말씀은 이 짧은 시간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정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교적인 신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순교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모멸과 멸시까지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원수들의 공격 속에 있던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성령 안에서 자아가 죽을 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실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어떡해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그 무거운 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므로 그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게 되고 이 세상은 우리 주님 앞에 손들고 자복하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그 자녀들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죽음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도 아픕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진정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그 평화와 전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